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8절까지 찾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제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계속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는 우리도 생각하기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계속해서 부활을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도 계속 부활에 관한 얘기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부활, 이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까지 배운 부활은 밖에 있는 교회들이 생각하는 부활하고 원천적으로 다르죠.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부활, 그 조그만 그런 지식이라도 밖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활과 천지 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부활의 말씀이 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막 부활의 말씀을 들으면 그때 내가 부활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부활은 이런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계속 들어야 그 부활에 관한 내용이 온전히 우리 것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부활에 관한 지식도 그것도 한정적이지만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굳게 뿌리를 내리게 되고 또 더 단단히 우리 마음속에 박히게 되어야 그때 우리들은 부활을 자유자재로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듣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은 부활 생명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장성한 자라고 자라났을 때 부활에 관한 설명을 더 열심히 더 잘 남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 부활의 생명을 남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애초에 죽은 자로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자로 이 땅에 오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지금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살고 있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인데 육신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죽은 자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삶이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죽은 자의 삶이기 때문에 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나와도 허망한 것이고 말씀을 들어도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가 그냥 죽은 자인 상태로 말씀을 듣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 믿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죽은 자가 예수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바울이 하는 이 얘기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부활해서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부활하게 되면 그때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고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산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생명을 지금 받고 그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들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부활을 겪고 있는 과정에 있다. 부활 중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생명으로 살던 그런 우리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제 거듭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부활한 자로서 남은 인생 살게 됐을 때 이 자들이 제대로 부활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과거의 부활이나 미래의 부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부활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듣고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부활이라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교회들은 구원도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 것이고 부활은 더욱더 알지는 못하죠. 지금 부활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서 우리 부활이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들은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지도 못했고 또 그런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반갑게 그것을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동안 믿어왔던 세월이 아까웠고 자기 자신이 쌓아왔던 그 믿음의 지식들이 버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빨리 털어버려야 새로운 지식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부활 생명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이 새 부활을 그들은 알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자기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부활 생명에 동참하거나 아니면 동참하지 못하고 그대로 예수 믿다가 죽는 것. 이렇게 그 길을 자기 자신이 결정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 부활에 관해서 이 설명을 하는데 지금 이 설명을 누구한테 하냐면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는 것입니다. 그 대사도인 사도 바울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그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한테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이 전하는 부활의 말씀을 여기서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겠죠. 그럼 여기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듣는 사람도 있고 못 듣는 사람도 또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바울은 자기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부활의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 듣고 나는 왜 여기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인가 이것에 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 이것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충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뭐 사회적으로 좀 깨끗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죠. 내 생명이 새롭게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소홀히 합니까? 대충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목숨 걸고 정말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믿어서 이것이 내 것이 내 생명이 되도록 해야 그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래도 예수 믿는 거 저래도 예수 안 믿는 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일 죽을 것이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이렇게 사는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바울은 부활을 설명하는데 그래서 세상 일을 빗대어서 보이지 않는 부활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고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어리석은 자들아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지 못하겠고 다시 살지 못하고 너희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씨앗에 알맹이만 뿌리는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자랄지는 모르면서 알맹이만 뿌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씨앗과 그가 자란 장래 형체가 겉으로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정체성은 똑같다. 밀이 예를 들어 땅에 떨어져서 죽고 많은 밀을 맺게 되면 많은 밀을 맺은 그 밀이나 땅에 떨어져서 죽은 밀이나 같은 밀이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죽은 자가 부활할 때 어떻게 다시 살고 어떤 몸으로 오는지 여기에 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또 질문자가 질문을 했는데 이 두 개를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질문하고 바로 어떤 의미에서 대답을 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뿌린 씨앗은 죽어야 다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씨앗과 그가 자란 장래의 형체는 겉으로는 다르지만 그 정체성 본질에 있어서는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이나 부활 후에 그 사람은 본래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세 가지 문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15장 35절 36절 읽고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바울은 두 가지 질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부활한다면 그 부활체는 어떤 모양이냐 어떤 모습이냐 이 두 가지로 이 바울은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사는가 여기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답변에서 너희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어떤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질문자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죠.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질문했는데 고의 지금 답변 좀 해주면 괜찮을 텐데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질문을 할 때도 그 질문이 정말 궁금하고 알고 싶은 마음으로 질문을 하는 거하고 아니면 트집 잡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하고 그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들이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어리석은 자들 하고 그렇게 답변하지 않겠죠. 어리석은 자들하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딴 질문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질문에 어떤 악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들은 지금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바울은 이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있는 자들이 야 부활이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가. 그러면 무덤에서 죽은 사람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여기 나오기라도 한다는 것이야? 지금 여기서 부활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지금 바울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얘기해봐. 그럼 좀 똑바로 좀 얘기 좀 해봐.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질문한 자들한테 고운 얘기가 나갈 수가 없겠죠.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많은 척하면서 그렇게 질문, 악한 질문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의도로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말씀을 듣는 밖에 있는 사람들도 부활이 뭐야? 우리 구원받았는데 부활은 또 뭐야? 부활은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나중에 저 죽어서 부활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않죠. 바울이 지금 여기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뿌린 씨가 다시 나는 것, 이거 죽고 다시 나는 것, 이것은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재의 부활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는 정말 이 부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난 죽어서 천국 간다. 이 자기 스스로 좋아하는 교리만 가지고 예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엉터리를 믿으면 그 효과가 어떻게 엉터리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 열심히 믿어도 예수 안 믿은 결과를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으려면 지금 정신 차려서 제대로 된 구원을 받아야 구원의 길을 가야 그 종국의 구원을 받는 길로 귀착이 되는 거지. 여기부터 다른 길로 가게 되면 구원은 저쪽인데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엉뚱한 방향에서 자기 인생을 끝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 여기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도 이걸 사실상 깨끗한 마음으로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세상에 씨뿌리고 그 알갱이가 죽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이것은 세상 일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씨를 심어도 그렇게 현상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바울이 이 세상의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이 바울이 얘기하는 부활은 이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히지도 않는 그 영적인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인 세상의 예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살고 있는 이 모습들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을 때 영원한 삶을 살 때 그때의 삶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영원한 삶은 우리 눈에 손에 안 잡히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눈에 보이는 이 삶은 우리 눈에 보이고 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그 이전에 모델하우스를 먼저 짓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파트는 짓긴 짓는데 아직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파트를 모형으로 먼저 세워주고 놓는 것입니다. 모델하우스 세워놓으면은 이제 아파트가 이런 모습입니다 하고 모형을 가지고 아파트를 보이지 않는 아파트를 설명하죠. 그리고 판매를 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도 지금 여기서 영적인 세상 것을 설명하려면 예심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세상을 설명하려면 이것을 만지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일로 비유적으로 이 영적인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생명이 뭐냐면 바울도 이 세상에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죽고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세상의 일로 영적인 세상의 일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씨 뿌리고 거기서 이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일을 예를 들고 있는 거죠. 자,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지금 여기서 너희 씨가 뿌리는 씨가 죽고 살아나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죠. 죽고 부활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게 눈에 보이는 거죠. 씨가 땅에 뿌려지면 먼저 씨는 죽고 거기서 새로운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거듭남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부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부활을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은 우리 세상의 일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생명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았다. 구원이 이게 부활인 것입니다. 구원이 곧 부활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따로, 부활 따로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은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구원의 부활은 지금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그 현재 생명 현상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들 기존에 갖고 있는 그 구원관 이것들이 지금 부활을 얘기를 드리면은 구원하고 부활은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구원하고 부활은 같은 것이라 이런 얘기를 듣고 또 부활은 지금 바울이 얘기할 때 지금 여기서 씨가 뿌려지고 씨가 다시 나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들으면 자기 자신이 기존에 생각했던 구원 받고 나중에 천국 간다고 그것만 고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어요? 안 바뀌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 부활의 교리를 듣게 되고 부활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런 구원관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왔을 때 하늘의 미랄로 왔어요. 하늘의 미랄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늘의 미랄로 왔습니다. 자, 하늘의 미랄이 왔으면 이 미랄이 자기 혼자 또록또록 굴러다니다가 끝마치기 인생을 끝마치게 되면 자기 한 생명 잘 살다 죽는 거죠. 그럼 이건 생명이 아니라 그냥 생명 아닌 존재로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랄은 본능적으로 자기 안에서 열매를 맺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고 발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본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능대로 이것을 성취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허전하고 허망하고 빈 껍데기 같고 이루지 못한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를 모르면서 살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왔습니다. 하늘 미랄이 그대로 있다가 그대로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맺지 못하니까 이건 괜히 뿌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하늘의 미랄로 왔다. 다른 표현으로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랄이 이제 그 때가 차서 씨가 싹이 트고 줄기를 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이 미랄은 제대로 이 땅에 태어난 열매, 보람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보람을 얻게 되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는 백성은 그건 제대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죠. 태어난 목적을 제대로 이룬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하늘의 미랄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은 참다운 미랄로 오셔서 이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이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혼자만 많은 미랄을 메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의 미랄같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을 많이 생산해내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인생의 목표가 달성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미랄이 죽어야 많은 미랄을 맺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늘의 미랄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미랄이 언제 죽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하늘의 미랄로 왔죠. 모든 인류가 다 하늘의 미랄로 왔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들은 죽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만나서 생명의 말씀이 자기 안에 잉태가 돼야 이때 이 씨는 미랄은 발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발아를 하면서 옛 자기 씨앗은 점점 죽어가고 자라날 만큼 옛 씨앗이 죽어가는 거죠. 그죠? 이 옛 씨앗이 죽는 것, 옛 알갱이가 죽는 것을 죽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반비례해서 새 생명이 자라나고 많은 열매가 이제 형성되는 이 과정이 이제 부활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옛 생명이 옛 씨앗이 죽고 새 씨앗으로 부활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걸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들도 지금 예수를 만나게 되면 3년 반 동안 연단을 받는다. 자기 부인 과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는 씨앗에 와가지고 나를 발아를 시키고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3년 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의 구원이 지금 부활로 표현되고 있고 하늘의 미랄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또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은 무엇에 수렴되냐면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서 고침받고 예수께서 내 안에 자리를 온전히 잡는 것 이것이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구원인 것이고 거듭남이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 예수가는 그 구원의 일을 각 방향에서 조명해 볼 때 부활이기도 하고 거듭남이기도 하고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거기도 하고 또 뭐 자유자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모든 것이 다 예수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여기 얘기할 때 하늘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면 네가 뿌린 씨가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살지 못한다 얘기라고 있습니다. 그 죽이려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누굴 만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죠. 살아있는 육신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육신을 가진 내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어리석은 자들이 죽으려고 각오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안 죽으려고 뻗댕기고 있는 것입니까? 안 죽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미련한 자들아 이게 네가 죽어야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미련한 사람은 바울의 얘기를 듣긴 듣되 귀를 막고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 바울의 얘기가 싹싹 마음에 박히지 않고 자기가 해석해서 갖고 있고 부활이 그런 게 뭐 말라 비틀어진 거야. 지금 나 구원 받았으면 됐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없기를 바라지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듣고 빨리 깨달아야죠. 지금 여기서 이제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구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미랄을 맺는 사람이 되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처음 들었던 표현입니다. 그죠? 많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은 지금 이 말씀에서 처음 여러분이 이해라고 듣는 말씀이라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왜 부활을 거절하느냐. 처음 이제 부활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부활은 먼저 전제가 죽어야 부활하는데 내 안에 있는 원수가 죽기 싫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를 조종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상투 위에 앉아 있어가지고 너 그런 생각 그거 버려. 그거 너 구원 받았는데 쓸데없이 뭐 부활을 또 어렵게 무슨 부활이야. 지금 너 구원 받았으면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 받고 있다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원수에 속아서 그 말씀에 속아서 있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자기는 이게 그때는 자기 원수가 어디 갔는지 잊지도 못해요. 무책임하게 여기 살아있을 때 자기가 거기 동조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 동조해서 거기 따라갔지만은 그때는 자기 귀신도 떠나간 상황에서 귀신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믿기 가장 힘든 이유가 예수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다 빨갛고 껍데기 다 벗겨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 거죠. 물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도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수의 그 선한 손길에 의해서 그렇게 여러분의 옛사람이 그렇게 십자가 완전히 죽어야 여러분들은 새롭게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싫기 때문에 귀를 막고 눈을 감고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선택은 여지는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에 의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영부영 여기서 개기다가 뭐 시간 보내면 어떻게 구원 되겠지? 이거 어림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만들어 나가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지. 구원의 길을 가지 않고 구원의 길을 갔다고 착각하게 되면 엉뚱한 데서 저 바깥 어두운 곳에서 혼자 슬피 울며 이리를 갈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좀 위안이 되는 것은 고린도 대사도인 사도 바울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여러분 빨리 일어나야 되겠죠. 여러분 잠자고 있던 여러분들은 빨리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왜 안 죽으려고 하느냐. 계속 요리 빼고 저리 빼고 뺀질뺀질하면서 그렇게 부활이 없다고 그런 삶을 사느냐.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일 죽으리니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 얘기라고. 내 주 먹마. 내 주 먹마.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부활을 거절하고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그 삶은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계속 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니까. 자, 이것이 어떻게 오느냐. 어리석은 자야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고 죽어야 부활한다. 이 얘기를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죽지 않으려고 하느냐. 죽어야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 뿌리는 씨가 장래의 형체를 뿌린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37절, 38절이고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종 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사실 뿌릴 때는 미랄을 뿌릴 때는 조그만 미랄 뿌리면 이거 여기서 많은 미랄을 맺힐지 잎사귀가 나올지 전혀 모르는 거죠. 앞날을 모르는 것입니다. 뿌릴 때는 그 알갱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알갱이 안에는 모든 앞으로 자라는 모든 가능성이 DNA가 다 아여 안에 숨어 있는 거죠. 근데 눈에는 안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여기서 거기에 합당한 부활체를 주는 거죠. 여기서 나 태어난 새롭게 태어난 미랄의 새로운 형체들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씨에 따라서 형체가 다 다른 거죠. 옥수수 씨도 틀린 것이고 밀이나 변화 여러 가지 다 자기 시대로 형체가 다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자 시대로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체가 결정되는 것은 씨 안에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그 결정은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부활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죽으면 우리는 완전히 단절되죠. 내가 완전히 죽으면 나는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은 완전히 죽고 단절되어서 내가 부활한다 하더라도 그 부활하는 나는 내가 아니죠. 왜냐면 나는 여기서 끊어졌으니까. 난 단절됐으니까 그 부활한다고 하면 딴 사람이 부활하는 거지, 딴 존재가 부활한 거지, 죽은 나는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부활은 지금 성경에 말하는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은 그 정체성, 그 사람은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죽고 다시 사는 것이에요. 예전에 안식교 뭐 교인하고 막 논쟁 열심히 했을 때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완전히 침묵하고 그냥 거기서 단절된 채 끊어진 채 기다린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은 영혼이 아무 의식도 없고 존재 자체가 없어졌다가 나중에 이 예수님께서 재림 때 심판하러 오실 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육체도 주고 해서 심판받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그 사람한테 얘기할 때 딱 그 단절이 되면 죽어서 완전히 끊어지게 되면은 그 사람은 부활하리 부활이 아니라 연결성이 없으니까 부활이 아니라 새롭게 새 사람이 창조되는 거지 그게 뭐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정체성이 같지가 않은데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끊었으면 아니, 요 갑돌이가 죽었는데 저기서 부활할 때는 을돌이로 부활시켜도 뭐 이게 얘가 얘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죽은 갑돌이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들의 얘기는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안 죽어봐서 몰라서 그런 거죠. 그리고 모르는 거를 그냥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남을 다 가르치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면서 남을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모순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죽었다 부활해도 그거는 나는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딴 사람이 돼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섬뜩하게 느껴지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죽고 부활했죠. 그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죽는 과정을 거쳤고, 그 다음에 아랍에 3년 있는 그 과정이 끝냈고, 거기서 이제 예수와 하나 됐을 때, 그때 부활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도바울이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 제자들도 고기 잡던 그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 나서서 오순절 성령 세례 때 부활했죠. 이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이고, 이제 완전히 다 자라나서 이제 오순절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고기 잡던 베드로하고 오순절 성령 세례 받은 이 베드로하고 사람은 틀려졌지만 본질은 똑같죠. 그죠? 베드로는 베드로인 것입니다. 베드로 장모도 그대로 그 장모이고 예전에 했던 고기 잡던 그 기술도 지금도 뭐 어느 정도 그 기술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의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된 채로 죽고 다시 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고 나는 부활하게 되면 나는 죽은 다음에 나는 내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지금 영적 부활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색깔 그걸 유지하면서 사람만 바뀌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임해서 여러분이 또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바울이 다른 표현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부활을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딥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직 더딥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걸 벗어 던져서 그냥 육신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을 몸이 내가 하늘에서 새로운 옷으로 몸으로 덧입혀져서 사망이 생명이 삼킨 바 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활 딱 끊어지고 단절되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성은 나의 존재는 그대로 있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이렇게 부활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죽음은 난 끝이기 때문에 난 부활하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니까 열심히 부활에 동참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예,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릴 때 미를 뿌리는 자는 미래의 형체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부활의 그 형체를 하나님께서 그 씨에 담겨있는 대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거듭나기 이전에는 자기 자신이 어떤 이 형태 거듭난 사람이 어떤 모습일지는 지금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씨가 있습니다. 같은 밀이라도 밀도 그와 똑같은 밀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죠. 밀 중에서도 다 특징이 있습니다. 급한 밀도 있고 느긋한 밀도 있고 졸린 밀도 있고 깨어있는 밀도 있죠. 다 밀이 다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성격과 칼라에 맞게 그렇게 새로운 지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오묘하심인데 우리가 다 거듭나면 다 똑같은 사람으로 뭐 하늘의 천사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다 그대로 겉모습 그렇고 성격이나 여러분의 그 개성 같은 건 다 그대로 갖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요즘에 거기에 하나님이 덧입혀졌고 그리스도가 같이 있고 이것이 달라지는 것이 이것이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우리는 부활하기 전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가 임했을 때는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고 거듭난 자가 되고 이게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나는 여기서 다른 사람하고 똑같지 않고 나만의 고유의 개성이 있어서 여러분이 존귀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꼭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은 누구에 있어도 대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일은 뭐예요? 빨리 자기 자신이 부활에 동참해서 부활의 자리로서 자기 빛나는 자기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말씀 계속해서 이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부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활할 때 어떻게 다시 사는 것이 가능한가 이렇게 의문을 품고 있는데 이것이 참담한 질문이 아니라 좀 억하심정에서 이 뭐가 이 부활이 뭐 이렇게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뭐 부활부활 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질문을 바울이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참된 부활 안에서 죽기 싫어하니까 그 교리를 알기를 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뭐 귀를 막고 이거 알면은 내 고침받을까봐 막는 것입니다. 귀를. 이해하셨죠? 우리는. 자기가 그 싫으면 귀를 막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드리면 내가 그동안 해왔던 그 예수 믿는 모든 노력들 다 꽉 나는 거니까 다 버려야 되는데 하면서 이걸 막습니다. 귀를 막고 있는 거죠. 그럼 이따 가짜 갖고 있다가 죽어 돌아가시겠다는 그 판단 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빨리 버리려면 언제 버려야 돼요? 지금 당장 말씀 드릴 때 지금 버려야 돼요. 빨리 하루라도 빨리 버려야 되는 거죠. 그 나쁜 생각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 버리는 것이 죽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우리는 새로운 미랄로 열매 맺는 미랄이 된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야만이 미랄이 드디어 싹을 내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우리 인생은 하나의 미랄을 와서 이 굴러다니다가 그냥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괜히 뿌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미랄이 예수를 만나서 싹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싹을 내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몸을 가지냐 하는 것은 기존의 우리 몸, 자기 고유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의 그 자기 존재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덧입혀진 그런 사람이 됐을 때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부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기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된 채로 그 자기 안에 그리스도만 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참다운 죽고 다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들은 지금 구원, 이것을 구원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활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아 정말 이 구원과 부활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먹힌 것이고 이 말씀에서 여러분 생명이 더 자랐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여러분 안에 가지게 되는 것이라 그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영광된 부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